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랑 조금 다르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본문은 같고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두 군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실 텐데요. 제가 먼저 2절 읽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다 같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첫 올해 예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 영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통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혜의 길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아서 배우고 또 실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길. 또 정직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성찰한 나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마 조금 좀 실감이 안 나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 자꾸 경험하시고 이렇게 깨우치시는 그 영역으로, 그 차원으로 자꾸 들어가시는 것은 참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길은 참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리기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들, 또 세상 일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우리 또 신앙적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죠. 교회 오면 또 예배 드리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 참 많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학생들 양육해야 하고요. 그런 우리가 행해야 할 어떤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은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사실 쉬운 생각은 아니죠. 우리가 그냥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오늘 사람들과 별 마찰 없었다, 또는 내가 한일 그대로 잘 수행했다, 그리고 사람들도 반응이 좋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 오늘 나죄 지은 거 없네. 나는 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리고 실제로 나는 괜찮아, I'm okay라고 생각하기 쉽죠. 어느 기도회에 이제 중년 부부가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중년 신사가 일주일 살면서 나는 회개할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를 않아서 그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더라는 거죠. 많이 알아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 유머를 했더니 전혀 웃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옆에 있는 아내는 아는 거죠, 그죠? 자기가 느꼈던 것, 그것이 그냥 그대로 이상한 신음소리로 표현이 된 거죠. 그 신사는 아마 보이는 일들 속에서 나는 흠이 잡히지 않을 일을 흠잡힐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좀 속이 상할 뿐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참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께 끌리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특히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통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또 인정받을 때 그때 사람이 갖는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현저합니다. 친밀하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격려를 느끼고 또 긍정의 힘을 얻습니다. 이런 것을 힘입고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따르고 싶어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살아계신 실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정말 나의 삶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로서 우리 삶에 아주 소중한 자리매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은밀한, 내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중요한 교제에 잘 못 다가서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좀 먼저 살피겠습니다. 뭐 너무나 이렇게 쉽게 본문을 읽으시면은 그 방해가 무언지를 아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그 세 장 중에 가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아주 중요한 3대 종교 행위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꼭 이 세 가지만을 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확대시켜 볼 수 있는 그 해석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죠. 예수님 말씀은 이것이죠. 이 중요한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실행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좋다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빈번하다라는 거죠. 언제 그렇게 됩니까? 언제 이런 중요한 행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까? 오늘 1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또 5절에도 나오죠? 맞습니까? 네, 5절에도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또 16절에도 나오죠?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딱 이렇게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 나쁜 일이로구나. 그래서 그냥 아주 네거티브한 그 딱 확신이 우리에게 딱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로 한번 전환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것, 그것은 나쁜 일입니까? 사람은 우리와 늘 함께해야 할 존재이고 늘 더 깊이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받아야 할, 그죠? 그로부터 사랑받아야 할 그런 존재이죠. 말하자면 우리 동료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나쁜 마음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뭔가 자기가 좋은 어떤 뭐 성취를 이루었다, 뭐 숫자 놀이를 뭐 다 풀었다, 또는 뭐 집 짓기를 잘 완성시켰다. 그러면 그거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고 또 주변에 자랑하고 싶죠. 그러면은 우리는 가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일면 우리가 이런 이유로 세상에서 일하고 살면서 정말 많이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것은 맞는 말인데, 근데 반면에 그 반대되는 경우를 당하면 어떤가요? 비판당하고 또 핀잔 듣고 뭐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요새는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이버 불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렇게 스냅샷 해가지고 쫙 돌려서 그 아이 이렇게 딱 제껴놓게 하는, 이게 수사의 대상입니다. 요즘은 경찰이 이거 제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사람은 상처 입고 그리고 괴로워집니다. 자기의 삶을 잘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되고 단절되고 그리고 나 혼자 뭐 할 수 있다고 뭐 처음에 믿을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따돌림 당하면 우리는 삶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동료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격려할 때 그리고 기쁘고 이렇게 힘이 나도록 지어졌지, 우리가 무슨 뭐 내 능력을 뭐 짜내듯이 이렇게 길러내가지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지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테니스 정현 선수가 호주 오픈 4강까지 올라가니까 우리 김연아 선수가 정말 금메달 받았을 때처럼, 또는 뭐 우리 월드컵에 2002년도 월드컵에 우리 4강 올라갔을 때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좀 이렇게 뭐 소원했던 그런 관계들도 정현 선수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 꽃이 피우고 그래서 기쁨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너무나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지어진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이런 인정과 뭐 칭찬과 연합과 뭐 기쁨 이런 거 무시하고 사람은 신경 쓰지도 말아라, 혼자라도 좋고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니까 나는 이제 내가 할 일, 내 삶만 신경 쓰면 살면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이 굉장히 피상적인 차원에서 많이 오용당합니다. 뭐뭐 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지 마, 막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외롭고 거친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더 다가가고 또 친절한 일을 베풀고,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한 세상의 현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수님도 너무나 아셨기 때문에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오늘 6장 본문 보셨는데 그 바로 전에 5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서로를 알아야 하고 베풀어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지를 그 삶의 그 관계와 태도를 분명하게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해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아마 그때는 그 고소하고 고소당한 사람들이 같이 법정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정까지 가는 길 위에서 서로 사화해라, 친절하게 여기고 그리고 타협해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로 주어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십리까지도 가주어라. 이것이 그냥 사무적이고 의무적으로 하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사랑의 배려와 희생,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어쩔 수 없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의 선한 행위는 그렇게 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5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자, 그것은 어느 정도의 인간의 온전한 인성이 요구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 그 사람 뭐 보지 말고 따돌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온전하라라는 말씀을 사람들 관계에서 비추어서 설명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오늘 본문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뭐 거듭 말씀드리면 신경 쓰지도 말고 뭐 사랑할 것 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어떠한 일면이 어떠한 측면이 원수를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한 인성에 이르기까지 방해가 되는 것들,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표피적인 관계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죠. 그 의의를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났어, 내가 탁월하잖아, 내가 우월하지 않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잖아, 이거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나는 이만큼 구제활동 잘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 기도생활 한단 말이에요. 왜 자꾸 기도하라 그래요. 뭐 금식도 잘하고, 그런 사람임을 사람 앞에 증명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과 관계없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자기가 충분히 자신이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뭐 누가 사실은 나는 훌륭하잖아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은근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고 참 못나가지고, 그래도 몰라가지고, 어? 나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은연중에 드는 마음을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표면적인 삶의 차원에서 은밀한 깊은 내면의 차원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밀한이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시는지 보셨죠? 4절, 6절, 18절.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얼마나 갈라지고 그리고 으르렁거리고 있는지를 아셔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힘들다라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의 은밀한 관계, 그것이 우선순위이다, 그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 땅에서 누구에게 상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말씀드렸듯이 5장에서는 뭐 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초두에서 제가 강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이게 아니고 정말 내밀한 나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님과의 오고 가는 그런 관계 형성이 지금 되어 있는가, 지금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하이라이트 하셨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와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은밀한 것이 있어야 하는가, 왜 그것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만큼 내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영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아버지와 둘이서만 오고 가는 그 대화가 깊어질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내면의 교류가 생명의 교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랑 둘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그 친구와 만났다 하더라도 깊은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뭐 너무 당연하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과만 만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만 함께 할 때 그분의 빛은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깊은 곳을 잘 그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정직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을 또 아버지께 또 그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나의 내면의 문제가 발견되고 또 그것이 해결되고 치유받는 그런 때가 생기는 거죠. 자,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치유받고 그리고 또 내가 아버지의 음성으로 또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했던 때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있었던 때였는지 아니면은 내가 혼자 시간을 떼어서 아버지와 단 둘이 있을 때였는지 단 둘이 있을 때였다라는 것은 그냥 뭐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든지 정말 애써서 기도하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영적 독서에 힘쓸 때라든지 아니면 나 혼자만의 성찰을 위해서 티타임을 갖거나 아니면 조용한 산책을 하거나 할 때라든지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더 정립이 되고 더 세워지고 그리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기회이죠. 이런 질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제가 제 설교를 통해서 매주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질문이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보시는 거고요. 성경 공부하시는 거고요. 말씀 묵상하시는 거고 기도하시는 거고 혼자 산책하시고 그리고 자기 성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아셨죠? 이것을 안 하고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사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만나는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세요. 사랑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의미에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떨림이 있고 그리고 그 자기 앞날에 대해서 아버지와 동행할 때 정말 기대되는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좋다 이거죠. 자신의 상황을 초월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좋아지면 아버지가 막 날 잘해주시고 내 상황이 좀 못해지면 아버지는 그냥 날 내팽겨치고 딴 데 가 계시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밀한 가운데서 아버지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은 바로 이곳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은 축복입니다. 천군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상이고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야,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나지 않고 내가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 그 더 큰 말씀입니다. 그 넘어서서 난 아버지가 좋고 정말 아버지께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까지 합니다. 그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오늘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내가 경외심을 걷는 길을 갈 때 그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내용은 아버지께서 나중에 결정해 주시는 문제이지 제가 미리 결정해가지고 이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뭐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질 때 얻는 축복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다른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재물도 딱 기본적으로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관계도 어느 정도 좋게끔 매끄럽게 챙겨 주시고 이렇게 한 위에 주신 뭐 그런 거 상상이 안 되시죠. 그죠? 이미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상했는데도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축복을 엄청 누리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도 있지만 사업이 잘 안 됐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시는 아버지의 갚아주심,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할 만한 것인가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깊이 경외하는 인물들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선배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선배들이 참 많지만 오늘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대표적인 그 예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 때 고향 땅에서 비즈니스 잘하고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망한 사람이죠. 거기서 오자마자 막 가뭄 맞고 막 그래서 그냥 어찌 뭐 낯선 곳인데 그냥 또 애굽으로 또 이집트로 또 피해 가야 되고 막 이런 어떤 막 상황이 막 엄청나게 열악해진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습니까? 아들 주시겠다고 해서 따랐습니다. 아들 주시겠다라는 아들 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감수해도 제일 큰 축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야, 내 자식이 이게 하나둘이 아니로구나. 좋은 거죠. 근데 25년 지난 다음에 그 약속 받고 25년 지난 다음에 뭐 그 굉장히 굴곡이 많았죠. 어쨌든 간에 그러고서는 아들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례는 누구나 다 보고 아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는 믿음입니다. 모두 공공연한 그런 사실이었죠. 근데 이 믿음의 수준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삭이 장성한 다음에 우리는 또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번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니까 아마 장성한 나이였을 겁니다. 적어도 10대 후반, 또 20대 초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실제로 제물을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아들을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멈추게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중요한 말 나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함을 가진 그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이제야라는 그때를 전후를 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삭을 드리려 했던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받기까지는 아브라함이 남들이 다 알아줄 만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간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할 수 없는 믿음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난 내 아들 잡을 거야. 나 이렇게 믿음 가진 자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막 떠벌리고 간 거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출발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라도 모르게 이삭을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와이프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할 수 없는 믿음의 일이죠. 그 믿음의 차원이고 그 믿음의 수준이죠. 그리고 도저히 사람들에게는 어떤 뭐 정말 뭐 격려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은밀한 확신, 은밀한 인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은밀한 사건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보고 우리의 삶으로 그 빛을 초대하는 그런 도전을, 초대하라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종교적인 행위로 대표하는 어떤 구제나 기도나 금식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하든지 뭐 대표하는 어떤 삶의 행위가 있겠죠. 그런 나의 삶의 행위들이 과연 아버지와 은밀한 주님의 관계 속에서 확신을 얻은 것인지, 그리고 그 은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은 것인지, 그것을 나는 추구하고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희미하고 그것이 불분명하니까 나는 그런 건 내 인생에 없다라고 하고 그냥 채울 거나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살 것인지. 그런데 제가 꼭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우리의 삶의 행위라도 은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갚아주시는 이제야의 때가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향지향적인 삶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성가 안셀름 그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인정받는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그것은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준다. 그러니까 내면에 자기 저항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준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음을 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능해집니까? 아니죠. 이것은 어떤 상태를 기본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암시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나의 내적인 집중이 아버지와의 은밀한 관계에 지금 쏠려 있다라는 것, 그것이 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은밀한 것을 가리키십니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실 때도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가리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음과 행위의 일치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늘 나의 은밀한 것, 그리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와의 관계, 그것을 확장시키려고 애쓰고 깊어지게 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확장되고 커진다면 그 축복은 우리의 삶을 정말 너무나 멋지게 단순해지게 만들 것입니다. 단순해진다라는 말씀은 어떤 소모적인 씨름들, 허비하는 나의 내적인 에너지들, 이런 것들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외심을 방해하는 어떤 외형적인 인정이나 또는 표면에서의 그 만족이나 있고 없고의 비교나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절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기에 중요한 존재이지 그 외에 어떤 사람이 나를 높일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께 대한 경외심이 우리 깊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상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